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를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체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단지 이혼에 대한 금지나 재혼에 대한 정죄로 이해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하며 우리 교회 안에도 이혼한 분들이 여럿 계시고 재혼한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것을 간음한 죄로 정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지 간음의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어렵고 고통스러운 이유로 이혼한 분들이 많고 새로운 배우자를 찾아 결혼하여 행복하게 또 신앙의 가정을 만들고 계시는 분들도 여럿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문제로 남게 됩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혼이나 재혼에 대한 정죄나 금지를 나타내는 것이 이 본문이 아님을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는 인간에게 본질적, 근원적인 구원의 문제를 던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신중하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거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3구절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간음의 문제로 보자면 예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마음에 음욕을 품는 그 자체가 이미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 이혼을 하거나 재혼을 하거나를 직접 실행에 옮기지 않더라도 마음에서 이혼하고 싶다 혹은 저 남자와 혹은 저 여자와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뭐 30년 동안 전혀 한 번도 안 하다가 딱 한 번 했다. 그건 간음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중 누가 간음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단지 이건 간음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본질을 말씀하는 겁니다. 왜 간음을 얘기했을까요? 그걸 가장 인간들이 대표적인 죄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그 간음이라는 말을 쓰셨겠죠. 그런데 이건 죄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이혼에 대한 금지나 재혼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그거를 뛰어넘는 얘기라는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디 갔더니 서목사가 조장하더라, 하라고 하더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지 이혼에 대한 금지나 재혼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단지 윤리적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안 맞잖아요, 이 성경이. 바리새인들은 예수께로 와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지금 이 질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은 단순히 이혼의 적법성을 묻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를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2절을 다시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분명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신명기 24장 1절에 대한 상반된 입장으로 논쟁이 벌어졌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여기 수치되는 일 혹은 기뻐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어떤 학파들이 둘이 있었는데 요걸 가지고 어떤 학파는 간음이다. 어떤 학파는 그 남편을 수치스럽게 하고 기뻐하지 않게 하는 그 모든 일이다. 뭐 이렇게 갈린 일이 있었어요. 이 문구들의 해석으로 인해서 쉽게 아내를 버리는 일들이 다반사였기 때문이에요. 요 구절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아내가 내가 생각하는 어떤 여자보다 안 예뻐요. 그래서 기쁘지 않아. 그럼 버렸단 말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들이에요. 이게. 둘째는 실제로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멀쩡한 아내와 이혼하고 제수 씨와 재혼한 헤롯 안디바를 책망하다가 감옥에 가서 목이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의 경우가 있었죠. 이건 실제 있었던 일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세례 요한이 책망했던 거죠. 그 경우처럼 이 문제를 걸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한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재질문합니다. 3절에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가진 율법에 대한 지식으로 대답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니까요. 율법을 가지고 시험을 하려 하니 율법으로 대답하시겠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직접 대답하시지 않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물으세요. 4절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율법에서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하면서 신명기 24장 아까 읽은 1절부터 4절 말씀을 정리해서 대답을 합니다. 이건 뭐 그 당시에는 다 그냥 상식적이고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다 통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그러나 이혼증서를 써주어 여자를 버리게 했다는 말은 사실과는 매우 다릅니다. 마치 이혼증서가 쉽게 이혼을 허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였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도 5절에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혼증서의 규정이 없으면 본질상 완악한 인간은 이혼을 식은 죽 먹듯 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 말씀을 이용해서 사실 하나님이 이혼증서를 주라고 하신 것은 종이 한 장 이렇게 뭐 써주라는 그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건 이혼 증서는 매우 까다로운 절차와 법적 규정을 따르는 그런 증서였기 때문에 작성하기가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이혼 증서를 작성하는 과정을 매우 어렵게 해놓고 이혼을 하지 말라는 의미였지,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의미였지, 그 이혼증서가 이혼을 정당화하고 합법화하도록 만든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함부로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하시는, 즉 완악한 남편에게서 여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수단이었던 것인데 이를 인간들은 오히려 악용하여 자신들의 정욕을 정당화하고 욕망을 성취하기 위한 근거로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희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을 보면서 인간들이 깨달아야 하는 바는, 그 이혼증서 율법을 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바는 인간이 얼마나 악하고 그 생각과 행위가 죄뿐이면 하나님이 이러한 것까지도 오죽하고 율법으로 주셨을까? 바로 인간들의 내면에 있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하는 것인데 인간들은 오히려 자기의 욕망을 정당화하는 방편으로 써먹는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예를 들자면 제사 행위를 생각해 보세요. 제사도 율법으로 주셨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정성을 바치거나 우리의 열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무슨 기쁘게 만족하게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양의 피를 본다는 것은 그냥 피 범벅인 거죠. 그러면 이걸 본 이 의미는 뭐예요? 바로 내가 이렇게 처참히 죽임을 당해야 하는 죄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저주받고 죽어야 하는 자에게 대신 양을 죽임으로 살 길을 내셨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배죠. 그런데 인간들은 오히려 이 양을 바치는 것이 나의 정성을 나타내고 나의 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나는 이만큼 지키니까 남들과 달라. 내가 이만큼 열심히 정성껏 지키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만족하면서 자기 죽음이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자존심으로 가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본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예배 행위를 잘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요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이 그걸 지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고 더 거룩하고 존경받는 고귀한 인품이 되라고 주신 것일까요? 더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주신 것입니까? 본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는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말을 요한복음 3장 19절부터 20절과 갈라디아 3장 10절을 다른 말로 하자면 어디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있나. 지키려 할수록 너희 죄가 폭로될 텐데 이런 말이란 말이죠. 결코 내가 응원하고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더 괜찮은 착한 사람이 되라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절망과 불가능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을 허락하라는 말씀도 실상은 너희는 욕망의 노예다. 너희의 욕망을 막을 길이 없다. 이게 이혼 증서의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 율법을 지켜 자존심과 자신감으로 신앙을 삼는 자, 그 목적이 누구예요? 자기가 목적이죠. 자기를 고양시키는 것이니까요. 그걸 지켜서 그런 자와 그 율법 앞에 자기 실패와 절망을 깨닫고 본래 율법의 목적인 자기 절망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께로 가서 엎드려 회개하는 자를 누구죠? 예수가 목적인 자죠. 그 회개하는 자를 구별해내는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에 의해 자기 죄가 폭로될 때, 왜요? 못 지키니까요. 절대 잘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루터도 지키고 지키려고 하다가 못 지켜서 결국 그가 복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아닙니까?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이 율법에 의해 자기 죄가 폭로될 때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수치를 가리려는 자, 속은 다 똑같잖아요. 아까 말씀 그 성경에서 했잖아요. 음란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가늠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폭로될 때 그 수치를 더 열심히 해서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더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그걸 가리려는 자와 자기 죄가 폭로된 상태 그대로 나는 음란한 자야, 나는 간음한 자야, 이렇게 폭로된 상태 그대로 예수만 붙드는 자가 여기서 갈리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가 율법에 대한 태도로 드러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혼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자기의 욕망, 즉 자기의 행복을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아의 행복을 위해서는 배우자도 얼마든지 버리고 쓰기 어려운 이혼증서도 얼마든지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할 의도가 아니라 자기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율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게 선하고 행복한 것을 내가 판단하겠다는 것이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누구의 죄악입니까? 아담의 죄악입니다. 아담.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너를 죽이는 것이다. 정녕 죽으리라. 너에게 해롭다고 하셨죠. 즉 선과 악을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가장 행복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창조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담은 사람이죠. 아담아, 이건 사람, 아담, 이것은 고유명사 아담이니까 사람이에요. 이 아담은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바로 선악과 사건이에요.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는 건 악한 거야, 먹지 마, 이러면 순종하면 되죠. 왜요?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신 것이죠. 그죠? 그러면 생명수 실과를 먹어야 돼. 요거는 이게 선한 거야.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셨단 말입니다. 하나님만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으로 창세기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거기서 바로 그게 죄란 말이에요. 내게 행복한 것은 내가 결정하겠다. 내게 불행한 것도 내가 선택한다는 것이죠. 이걸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는 성경의 표현이 바로 이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게 행복한 것, 내게 선한 것을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이 이건 너에게 선한 것이니 이건 하고 저건 너에게 악한 것이니 하지 마라 하시면 우리는 오직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종일 순종하는 자입니까? 저 자신을 비롯하여서 제가 제일 그럴 텐데 저 자신을 비롯하여서 우리는 아니 전 인류는 자기에게 행복하고 선하다는 것을 전부 자기가 결정합니다. 내 자녀가 이 학교에, 이 직장에 들어가야 내가 행복합니다. 내년에는 이 집을 사서 이사 가야 행복합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 승진하고 성공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나는 저 백을 들어야 행복합니다.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그건 불행입니다. 악입니다. 그러니 도와주세요. 누가 이 선과 악을 판단하죠? 바로 나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 내가 결정합니다. 내가 악하다고 여기는 것, 내게 손해가 된다고 하는 것 내가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죄.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모두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기 때문이죠. 내게 행복하고 불행한 것을 내가 결정합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한 것을 하나님은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주변부로 몰아내는 것, 내가 그 왕좌에 앉는 것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이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믿는데 왜 자꾸 죄에 대해서 지적하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를 믿고 거룩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선한 일 하면서 살면 되는데 왜 자꾸 죄를 언급해서 기분을 무겁게 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느냐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방해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교우님들을 정죄하려고 죄의 문제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8장에서 이미 언급한 내용이에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의인입니다. 예. 용서받은 죄인이며 의인이죠. 신분상으로는 의인이 됐어요. 이미 칭의. 그러나 실존적으로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의 이중적 정체성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을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진짜 내가 죄도 안 짓고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까?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 것을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예수께서 정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인이 아닌 자가 누가 있어요? 진정 죄인임을 날마다 깨닫게 될 때만이 사랑과 은혜 또한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과 그 기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착해지고 거룩해지고 괜찮아지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날마다 깊이 깨달아지고 거기서 온전히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의지하는 참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성도입니다. 이게 없으면 예수를 절대 결단코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만 의지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식 의지, 돈 의지, 권력 의지, 세상 의지가 내 안에 가득한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걸 예수 믿는 것이라 믿으며 그걸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세상을 믿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세상이 내 안에 가득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절대 그 의존하는 바를, 그 내가 의존하고 있는 바, 그곳으로 안정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인생이라고 인정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아담의 본성을 가진 우리는 절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의 약함과 절망을 인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강하다고 하고 나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전부 인류잖아요. 아담이잖아요. 도움이 필요 없다는 그 상태가 죄라고 성경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받지 않으려고 이것도 쌓고 저것도 쌓는 부자, 그것을 성경은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죄를 계속 언급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죄를 언급하는 것이지 비신자들에게는 말할 필요도 없는 대목입니다, 이건. 자, 그럼 이 본문의 진리를 파악하기 위해 더 들어가 봅니다. 예수께서는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부터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이 본문이 결코 윤리적인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대목이 바로 예수의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저리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남자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 곧 하와를 만드세요. 성경에서 잠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도 죽은 자에게 잔다라고 여러 번 표현하셨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부활을 언급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아담의 죽음, 이 남자의 죽음을 통해서 갈빗대를 재료로 해서 오로지 남자의 것을 재료로 하여 탄생을 한 것이 여자라고 말학을 하고 있어요. 또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다 이런 말입니다. 내가 없으면 너의 존재는 없다 이런 의미죠. 하나님이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의 존재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그냥 nothing이에요. 흙이에요. 그냥 아무 가치가 없는 죽은 자들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자는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흙에 불과한데 오직 예수의 죽음으로, 아담이 죽었죠? 잠자고 있었잖아요.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만으로 재료를 삼아 예수만으로 원인이 되어서 우리가 살게 된 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나에게 원인이 전혀 없이 오직 예수의 은혜로 살게 된 자들이 우리 교회입니다. 교회는 여성 명사 에클레시아입니다. 성도, 교회를 성경은 얼마나 많이 여자, 신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거기 제가 써놨죠. 신랑 신부. 이렇게 교회, 우리 성도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원인이 되어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 어떤 것도 원인이 없어요. 너는 내 뼈 중에 뼈이고 내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너희의 존재는 내가 아니면 없는 것이다. 너무나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부부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에게 바로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 예수와 성도의 하나됨을 원하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종교 예식이나 착한 행실이나 정성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 하나됨을 원하시는 거예요. 혼인관계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아담에게는 부모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부모를 떠나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이 땅에 와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오직 자신이 재료가 되어 여자인 교회를 낳으신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죠?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이걸 같이 보게 했을까요?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잖아요, 길게.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 창세기의 그 말씀을 똑같이 인용해요, 지금. 그죠?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도 똑같이 인용하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을 아주 명백하게 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인 교회가 자기의 존재 근원, 이제까지 설명한 게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죽음을 통해서 교회, 여자를 낳았죠. 에클레시아. 그죠? 낳고 한 몸이 되어 결혼하여 만들어내신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게 에베소서가 지금 방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금 읽은 게. 그게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 존재 근거를 잃어버리고 독자적 개별적 자아를 챙겨요. 나는 분명히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는 우리잖아요. 나. 이게 연합되어 혼인관계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나 혼자 개별적 자아를 챙겨요. 그럴 때 이 하나됨이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성경은 그것을 신랑으로부터 떨어져 나감, 이혼하며 간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냥 멍하니 계신 거 아니죠? 네. 예수와의 하나됨을 거부하고 독립선언을 하고 떨어져 나가서 오직 자기 자신의 복과 만족과 자기가 정한 선, good, 좋은 거, 선과 악할 때 그 good, 내게 good인 거 있잖아요. 내게 선한 것을 위해서 예수를 거부하고 분리되는 것을 이혼이며 간음이라 말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신랑이신 예수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 신부는 그래야 되는 거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아까 에베소서 말씀도 그랬잖아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그렇죠?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남편은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확하잖아요, 그 관계가. 그것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성공과 자아 성취를 위해 독립선언한 것을 간음이라 한다 이겁니다. 성경은 대표적으로 간음을 출애굽기 20장 14절에 10계명을 주시면서 제6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 하셨어요. 간음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율법, 즉 10계명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율법의 의미는, 그러니까 십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이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나옵니다. 다시 말하자면 십계명의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결국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다른 신, 즉 너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전부 내 욕망을 투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건 바로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왜요? 우상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상은 없다 그랬죠. 유일하신 하나님만 계시다고 했는데 우상이란 전부 인간이 두드려 만든 것이라고 했어요. 금과 은이나 나무나 쇠붙이로. 근데 그 우상은 뭐라 그랬죠? 내 욕망을 투사한 것이라 그랬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나라고 할 수 있죠, 그 우상은. 나 자신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뭐가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지 않고 너 자신을 숭배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자신과 하나가 되면, 결혼하면, 너 자신과 혼인하면, 너 자신을 신랑 삼으면, 그게 간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마르티아라는 원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죄라는 것이죠. 이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뜻이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짝을 취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바른 짝, 제대로 된 짝, 바른 남편인 예수와 짝을 맺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다른 짝, 우상, 정확히 말하면 너 자신의 욕망, 너 자신만을 위해 살려는 그 우상과 결혼하는 것은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죠? 간음하고 이혼증명서까지 나오죠. 그 다음 에스겔 16장 38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함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고. 히브리서 13장 4절.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자, 여기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자가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로 용서해 주시는데 왜 여기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세요? 이 간음은 그 간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의 족보에 예수의 조상으로 단 네 명의 여인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은 전부 음란한 간음을 저지른 여인으로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은 자신이 창기의 행색을 하고 시아버지인 유다에게 창기가 되어서 후손을 낳는 여인으로 나와요. 그렇죠? 네,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찾아보세요. 그게 아마 창세기 10장인가 나올 겁니다. 다윗이 범한 밧세바도 남편이 있었죠. 그런데 간음한 부정한 여인으로 전락해버립니다. 다윗에 의해서. 잘 아는 기생 라합은 몸을 파는 부정한 여인은 간음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아이를 가진 간음한 여인으로 발각이 되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쨌든 발각이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전부 부정하고 음란한 간음죄를 범한 여인들로 등장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이 족보의 여인들은 전부 예수를 예표하는 여인들입니다. 예수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낳은 성도가, 교회가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랑과 연합하여 간음을 하였는데 참신랑인 예수는 이 간음한 부정한 여인의 자리까지 내려와서 자신이 부정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 되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실상은 교회인 성도, 우리, 내가 간음하였기에 내가 돌에 맞아 처참하게 죽어야 하는데 예수께서 자신이 그 간음한 여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바로 구원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를 자신이 성취해버리신 거예요. 자신이 나누지 못하도록 더 이상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붙어 나오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걸 같은 본문으로 삼았는지 의아하시겠죠? 왜 여기에 붙어 나올까요? 본문 14절부터 15절을 다시 보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들은 결코 부모의 명령에 대해 자신이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다. 부모의 명령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자신의 판단이 없는 자를 어린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가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하라고 하면 합니다. 자신이 선과 악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이 행불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부모의 선악 판단에 자기를 맡기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거짓말로 속여도 잘 따라오잖아요. 그리고 웃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자기의 판단이 없이 부모의 판단에 절대적으로 자기를 맡겨버리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겁니다. 어른들과 같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자신이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욕망에 유익을 주는 방향으로 자기 자아의 이익이 되도록, 그러니까 선하다, 이것이 굿이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너의 욕망을 섬기지 말라, 너 자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하면, 오늘의 그 율법,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그저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자, 우리들, 우리가 다 어른이라고 생각하죠. 어른이라고 생각하는 자,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선악을 판단하고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자는 내가 왜 그 말을 들어야 해? 내가 어른인데.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만족과 자존심을 위해 불순종하며 자기가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신앙이라고 우깁니다. 이런 자는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보내 아들 예수의 죽음을 통해 교회인 우리들을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부부의 관계, 하나됨의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나 죄악된 우리는 예수를 거부하고 나 자신의 행복과 자존심과 성취를 위해 개별적 독립체가 되어서 나 자신을 섬기는 간음을 행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나의 성공과 나의 행복과 나의 자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나죠, 나. 예수의 죽음으로 존재하게 된 교회가 오직 예수를 기뻐하고 예수만 사랑하는 한 몸, 그 신부, 그 기름을 준비한 신부, 그 한 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간음한 교회, 예수를 버리고 세상을 신랑 삼고 나의 욕망과 동침한 그 음란한 교회인 내가 되어서, 예수께서 내가, 그 내가 되어서 간음한 여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하여 더 이상은 인간이 그 연합의 관계, 혼인의 관계를 나누지 못하도록, 스스로 뛰쳐나가지 못하도록, 이혼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어른됨을 부인당하고 어린아이가 되어 자기의 선과 악의 결정권을 모두 부모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은 철저히 순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내 안에 어른 행세를 하는 나는, 셀프, 이 나는 모두 빼앗기고 또 점령당하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의 선악 판단에 나를 내어 던지는 어린아이만 남아서, 누구죠?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신 예수만 내 안에 살아서 절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으시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속에 전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하나님의 위대하고 은혜로우신 구원을 설명하는 복음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나는 과연 아무런 진리도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내 욕망만 채우려는 바리새인으로 존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늠한 여인인 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나와 하나가 되어 그 연합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혼인의 의미를 깨닫고 있는 존재입니까? 또한 나는 내가 어른이 되어 내 인생의 선악의 문제와 행불행의 문제를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죄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판단과 결정을 부모이신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어린아이로 내려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 살고자 하는 그런 자입니까? 주여, 긍휼히 여기셔서 나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받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